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것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네 번째 시간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버릴 것을 아는 사람들, 예수의 일꾼은 버릴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물론 행하는 것도 포함하겠죠. 교회 리더들은 세상의 리더들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분으로 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실제로 응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몸짓, 그 표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라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교회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는데 자기의 삶을 투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또 리더들은 사람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일이 따라오죠. 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도 놀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더 깊은 숨겨진 목적은 바로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업적과 일의 어떤 성과가 우리에게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잘 되게 한다는 말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역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는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역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리더들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일의 그 긴박성, 그것 때문에 쫓겨서 조급해질 수 있고, 또 사람을 또 의식하는 우리의 또 본성적인 그런 어떤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선에서 정말 사람을 생각해야 할 부분은 생각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측면에서만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올무에 걸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 봉사를 했다, 또는 뭐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목장 모임을 하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교회 일꾼의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 묵상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공동체적인 새로운 성품이 형성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미처 다루지 못한 두 항목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마저 다루고 오늘 좀 더 주력해야 할 그 3절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꾼에게는 특히 교회 일꾼에게는 새로운 성품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카피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꾼에게는 공동체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또 그 안목에 합당한 공동체적인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 성품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말은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재워주고 또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을 똑똑 두들기고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미국 사회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서는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재워주십시오. 길손입니다. 그러면은 그를 받아들이는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거는 그냥 자신이 그 어떤 두려움과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어색함과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가 있었던 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으로 이렇게 쫓겨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시대였으니까 또 어떤 그 주범으로 대상자가 되어서 또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크리스찬 동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교회마다 이렇게 뭐 목사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회로 다니는 교사 설교자들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또 집을 하룻밤 묵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야말로 여행 중에 이제 길손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잘 환대해라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궁시렁거리지 말고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해야 되는 손님을 대접하고 뭐 나그네를 이렇게 머물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성경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 그러면은 그냥 뭐 그래 믿는 사람이 좀 그런 거 좀 잘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어색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그런 말은 이 공동체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전통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 지도자만 그렇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 전통과 문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좀 설사 좀 어색하고 힘든 사람도 그래 많은 사람들이 또 하니까 그래 나도 또 같이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길손들을 다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길손들이 이렇게 여행하다가 마침 이제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면은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개인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적인 그것에 대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오늘날 우리 이제 현대교회 특히 미국 사회 또는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낯선 사람들 또는 스트레인저들 그러니까 뭐 객들 잘 환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감독 즉 직분자의 어떤 그 하나의 일의 job description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딱 생각이 나시나요? 이렇게 깊은 지식을 딱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박식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어떤 교수님이나 아니면 막 똑부러지게 막 선명하게 막 그냥 어떤 이렇게 잘 막 강의하는 어떤 강사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잘 가르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와도 조금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지금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은혜를 진실되게 잘 전해라.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진수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풀어서 나누고 또 설명하고 그리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이끌어가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예수의 은혜가 빠지면은 잘 가르치는 일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더 훌륭한 방법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도 이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좀 말로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주자라서 참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만 참 말로 하고 끝날 수가 참 있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 뭐 어떤 우리 교리적으로 충돌만 없으면요 다 그냥 끄떡끄떡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네. 주님 사랑하십니다. 네. 불쌍히 여기십니다. 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네. 다 끄떡끄떡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삶에서 어렵고 할 때 주님 그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 했던 사람이 아니 주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갑자기 대든단 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예 했던 사람이 아니 나 이런 것도 이렇게까지도 내가 사랑을 해야 합니까? 하고 반문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하고 마음의 중심이 통하지 않으면 가르쳐지지도 배워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답보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참여하고 그냥 끄떡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다 했다 이것이죠. 그건 다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그것을 진짜로 들어가기 위한 초입에 있었던 것인데 초입 문까지만 가고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리더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는 말은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해야만 가능해집니다. 모태신앙으로 죄송합니다. 모태신앙인 분들 모태신앙으로 10번을 태어났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즉 자기의 내면의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가르침이라는 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가르침의 힘이 없을 겁니다. 또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뭐 예수님 믿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문제도 없고 뭐 다 건강하고 주변도 그냥 다 평안하고 잘 살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모질게 정말 처절함과 아픔과 무능함과 답답함을 경험해야 하고요. 내가 이토록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혼동스러운 존재가 일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오락가락할까? 변덕이 하루에도 죽을 듯이 이렇게 심할까? 영적인 정신적인 고갈과 이 궁핍의 상태가 어쩌면 이렇게 심각할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문제들이 계속 산재해 있는가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서 생명에 싹이 트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교회 직분자로서 가르친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양에 비례해서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 경험이 너무 적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매주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갑자기 신세 한탄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한 두어 차례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잘한다 그런 격려가 아니라 정말 예수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목동님들 위해서, 또 부서장님들 위해서, 직분자들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건 어려운 걸로만 끝나는 것이고, 잘 되는 건 그냥 내가 잘해서 됐으려니,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니, 그냥 있으려니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이게 힘이 없다라는 거죠. 힘이. 이게 진짜로 생명의 힘, 활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인생에 어둡고 처절하고 아픈 가운데서 생명의 싹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나타나는 선물로서 은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사.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가르치는 은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이 교회 직분자가 이제 갖추어야 할 어떤 그 공동체적인 새로운 성품에 해당하는 이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 일꾼들이 자기 자신과 이제 좀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다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극복하고 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입니다. 왜 술을 즐기지 말라고 할까요? 술은 사람을 잡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은 사람을 잡, 술에는 장사 없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을 장악하는 것이 술뿐만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뒤에 쭉 많은 설명을 드릴 건데 술만 사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아, 술 취하면 내가 술을 잘 못 마신다, 뭐, 술 취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아, 술 취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장악되는구나를 우리가 보는 가장 쉬운 상징적인 예이기 때문에 술 즐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 술이란 것이 너무 자유로운 품목이 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허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마시고 뭐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관한 말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많지만 또 일반적으로도 많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말씀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술은 인간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술 한 잔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한 잔 술은 재판관보다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해 준다. 술 한 잔 먹고 푼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는 이거 안 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잔 술을 마셔도 안 풀려요. 이상하게 더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안 풀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그냥 술을 열 잔을 마셔도 안 풀어요. 마셔보고 푸신 분 있습니까? 더 분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어쨌든 다 이건 그냥 옛날에 저희 그 철학자들이 한 얘기들입니다. 한 잔 술은 건강을 위해서, 두 잔 술은 쾌락을 위해서, 세 잔 술은 방종을 위해서, 네 잔 술은 광기를 위해서 이런 말이 있죠. 아나카르시스라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근데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 경계하면서 하는 말들을 다 이제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다 아실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여기서 술과 성령을 대조시켜놨습니다. 술과 성령을 왜 대조시켰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둘 다 사람을 장악하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요. 그러니까 술과 성령을 대조하는 아주 단순한 이유는 사람을 잡는다,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술 취하는 것이 몇 가지 품목에 왜 가운데 쏙 들어갑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도적이나 훔치는 거죠. 또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중상모략하고 이게 험담하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술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언급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둑질, 이제 훔치는 거. 이게 훔치는 거, 이거 습관인 거 아시죠? 이거 왜 습관이 안 들였는 사람들은 정말 다행인데, 이 습관이 이게 잘못 들여가지고 훔치는 게 있으면은 감옥을 여러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또 그 버릇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이거 훔쳐봤자 뭐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장악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부린다. 탐욕을 부리는 거, 이건 뭐 너무나 맞죠. 이게 자기가 만족이 일어나지를 않죠. 탐욕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루어져. 하여튼 일시적으로든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채워져야 이제 그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술 취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모욕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헐뜯고 하는 것들이요,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이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뭐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 뭐 치료를 받든지 뭐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겠지만,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보면 조금 심하고 뭐 이런 정도 안에서는 절대로 사람은 그런 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상모략 또는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계속해서 해요. 속여 빼앗는 자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걸 어떻게 속일까? 내가 저걸 어떻게 뺏어올 수 있을까? 를 궁리하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딱 보면 그게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람을 모욕을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 자기가 그거 잘못된 건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안 오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한두 사람만 걸렸다 하면은 30분 정도 티타임을 가지면은 반드시 한번 이렇게 사람을 뒤집는 그런 그 말과 그 표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알고 하는 것입니다. 못 고친 것입니다. 틀렸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자기가 어쨌든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무슨 뭐 또 어떤 뭐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 뭐 어떤 뭐 무엇이든지 뭐 뭘 보면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은요,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증세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거기에 내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다 좋아도 딱 한 가지 걸리면은 그 참 삶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 참 정말 다 좋은데 저 도벽이 문제다. 저 사람 참 좋은데 저 도박이 문제다. 탐욕이 문제고 꽉 막힌 것이 문제고. 그렇죠? 이것이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아니라고 자기는 믿지만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상처가 될 만한 비아냥거림과 그리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뭐 누구를 제가 지금 생각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진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일단 딱 있으면 시비를 걸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 틀려. 이거죠. 사사건건이 참견하고 코멘트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욕이 팍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매뉴퓰레이션, 컨트롤하지 않으면 참 자기 자신이 불안해지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적이고 뭐 이렇게 비판적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반대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입 딱 다물고 마음도 콱 닫아버리고 자기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거북이가 그 목 확 집어넣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비관하고 자학하고 스스로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 일만 일어나면 우울증 중에는 중독성 우울증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우울증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리적 병리적인 게 물론 거기에 해당하지만 중독성적인 그런 그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고 또 자기가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쉬운 말로 저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직성이 안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살 맛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입을 꽉 다무는 것이 어떻게 내가 살 맛을 나게 합니까? 근데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자기가 숨을 좀 쉬어보고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습관화되어 있고 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말은 중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꼭 무슨 뭐 담배에 중독되고 뭐 술에 중독되고 뭐에 중독되고 하는 그런 말만 중독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다 지금 장악되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중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되어 있는 이것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해오던 대로 한 번은 그래도 해야죠.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좀 살 것 같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갔든지 관계를 망가뜨리든지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이든지 그건 나중 문제죠. 일단은 그렇게 해버려야 되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장악되고 있는 무엇인가에 장악되고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뒤로 가면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있죠. 다 무슨 말입니까? 구타하고 다투는 게 습관인 사람입니다. 이게 습관이 안 들린 사람은 사람 때리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람을 많이 때려본 사람은 제가 꼭 이게 때려본 사람처럼 사람 때려본 사람은 절대로 사람 때리는 거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러기 습관이 들려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돈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가장 노예가 되기 쉬운 것도 돈입니다. 되게 힘들죠. 이건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불, 100만 불에도 자유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불, 1000불에도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성찰해서 알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사로잡는 이 돈의 위력. 그래서 예수님은 만몬이라고 불렀죠. 만몬 신으로 불렀습니다. 신.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하나님 격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거 하면은 하나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장악되고 중독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돈을 장악해야 합니다. 얼마가 있든지 간에 돈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장악하는 것입니까? 내가 돈만으로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러려면 내 호주머니에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내 돈을 흘려보내주고는 그 실행을 할 때 그때 내가 돈에 그건 장악되지 않은 모습이죠. 물론 그러면서도 너무 아까워하고 막 정말 그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생각나고 막 그러면은 그건 또 곤란한 거겠지만 사실 우리가 줄 때 기쁘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술을 즐기지 않고 그 이하 모든 말씀들 사람이 장악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독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술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 양식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 그래.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사람, 비도덕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 그거는 뭐, 도덕이고 비도덕인 간에, 그건 인간의 나쁜 점이잖아. 이건 인간의 단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고쳐야 돼. 라고 말을 한다라든지. 아, 이건 심리적으로나 병리적으로나, 이건 중독의 관점에서 봐야 잘 풀릴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뭐, 어떤 뭐, 과학적인 어떤 방법의 관점에서 본다라든지. 또는 이거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니까 생겨나는 그런 거 아니야. 영적인 문제로 본다라든지. 뭐 어떤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비도덕, 도덕 이런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아 인간 그거 좀 바람직한 거 아니니까 그건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차원에서 보십니까? 영적인 문제로 보십니까? 심리적, 병리적인 문제로 보십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어떠한 측면에서 이것을 보시든지 간에 이것이 장악된 것이 풀리지 않으면 장악된 것으로부터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 첫 번째로 나의 존엄성을 잃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장하거나 감추거나 거짓말할 때 자기의 존엄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존엄성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일도 잘하고 막 성과도 많이 내고 막 이러는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아 뭐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너무 자기를 위장하거나 감추거나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직함으로 표현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요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든지 큰 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의 나됨으로 정직하게 그것이 표현되고 그것이 정직하게 전달될 때 상대로 하여금 내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늘상 가리고 숨기고 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탐욕이 있거나 또는 뭐 술취해 있거나 또는 모욕하거나 뭐 아니면 속여 빼앗는 그 궁리를 하거나 그런 가운데서는 결코 존엄성이 나타나지 않죠. 뭐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가치가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가리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술을 마시는 건 좋은데 술 때문에 자기의 가치가 가려지게 하지 말아라 이거죠. 뭐 거짓말은 하면 안 되겠죠. 물론 뭐 애교스러운 것들 뭐 참견하고 코멘트하는 것들 뭐 컨트롤하는 것들 또는 뭐 입 다물고 좀 침체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나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고 나를 장악하고 있어서 방해물이 되고 있다면 치워야 된다 이 말 이런 뜻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엄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존엄성을 또한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 하나님 정말 우리 아빠로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아파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부모가 언제 가장 가슴이 아프고 슬픈가요? 그 아이가 뭐 잘못했을 때? 뭐 어떤 나쁜 버릇이 있을 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도 같이 짊어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길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어떤 것에도 뭐 성공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진실한 삶이 뭐 이런 것들은 내게선 먼 삶이다 이렇게 자식이 자기 삶을 또 자기 존재를 그렇게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여길 때 부모는 가장 슬프고 아프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재의 DNA가 있습니다.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이 DNA는 무한대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DNA로 말미암아 인간은 무한대로 존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가치는 가격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죠.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우정훈 집사님이 이제 은혜의 나눔을 하고 같이 이제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친교 시간을 가졌는데 마사회에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어떤 말은 3천억 원이래요. 3천억 원 한 마리가. 순간적으로 아, 나는 3천억 원 가치가 될래나? 그 생각 잠깐 했습니다. 이 물질주의에 찌들어가지고요. 아 참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곧장 정신은 차렸습니다만 3천억 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 사랑의 교회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 2천 몇백 원, 몇백억 원 들었다고 합니다. F-35 그 전투기가 한 대 지금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한 천억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전투기 세 대 값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가격으로 존엄성의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가치를 압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플해요. 느끼고 확신함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느끼고 확신하지 못하면 존엄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무엇으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인간은 서로 교통하고 서로 통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느껴야 되고 그 사람은 내가 확신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존엄성이 인정받고 그 존엄성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관계의 축복을 잃습니다. 내가 장악된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관계의 축복을 잃습니다. 제가 허상간이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활력은 많은 부분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직장과의 관계, 나와 사회와의 관계, 나와 나라와의 관계, 나와 이 자연과의 뭐 했나요? 자연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살아있고 어떻게 얼마만의 가치가 쟁여져 있는가를 발견하는 만큼 그만큼 내게는 삶의 활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100사람이랑 다 사이가 관계가 좋아도 한 사람이랑 관계가 딱 이상하게 틀어지면은 굉장히 삶의 활력이 확 위축되는 걸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장악되어 있으면 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찾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냥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나는 관계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도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잔악계나 그림 생각하죠. 동양화 또는 뭐 당기는 생각하죠. 반짝반짝하는 거 뭐 그런 거. 뭐 제 수준에서는 그겁니다만 또 여러분들 또 다른 거 아시는 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계속 자기 사로잡혀 있으면 관계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연결해서 세 번째로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공동체는 나에게 좀 잘해주면 또 뭐 괜찮게 하는 것 같으면 뭐 오케이. 아니면 또 문제가 있고 또 뭐 시달리고 그러면 또 맨날 그래 그냥 또 싫어. 공동체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공동체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그냥 보이는 수준에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그 행동 양식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그걸 자기가 생각하면 되니까 그것으로만 보이니까 자기가 보는 그 가치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공동체를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어디서 가치를 찾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도 있고 사회라는 공동체도 있고 국가라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거기서 가치를 못 찾으면 어디서 가치를 찾을까요? 자기 자신 안에서만 찾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뭔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것만 가치 있게 느껴지니까 그걸 또 찾습니다. 쳇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중심성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가치만 찾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을 하나요? 못하죠. 그러나 정말로 인생이 비관스러운 것은 자기 안에서 그냥 한정되어 있는 그만큼의 어떠한 가치밖에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회의가 되고 그리고 또 삶이 후회가 되고 그리고 또 헛산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삶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존엄성과 관계에서 오는 축복과 공동체의 가치를 찾는 데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잘 돼가지고는 엄청 제약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만족하게끔 인간이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한 것, 도둑질한 자나 탐욕한 자나 술 취한 자나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했죠. 이걸 다 잃어버린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몸 대신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할 때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 자체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공동체적인 새성품이 길러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버림으로써 그걸 한 가지를 버림으로써 내게 어떠한 만 가지의 축복이 나를 충족시킬 수 있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가야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뭐 이러든 이러 할 게 아니라 지금 공동체적인 새 성품 그리고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면서 내가 공동체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아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었어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직분자의 그런 모습이야말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거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길러가야 할 내적 자질이 정말 이토록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내려놓고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에너지를 쓰면 분명히 내 자신에 대해서 깨질 것이 있습니다. 장악된 것으로부터 풀릴 수 있습니다. 나의 옛 성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정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같이 한번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나 관계나 자기 자신도 이렇게 망가지거나 파멸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들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